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서부터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따라서 잘 한번 마음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우리가 7절부터 12절 그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오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국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두로와 시돈에서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물론 걸어서들 오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제적인 그런 스케일의 그런 집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 이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귀신들도 외치면서 무리들 흥분 상태를 최고도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그 이유는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선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데, 그것에만 몰두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것만 예수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막 밀치고 손만 대면 낫는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은 막 거의 밀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서 물에 이제 배어 올라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기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디 무슨 저 경기장이나 그런 데 가시거나 어떤 그런 커다란 음악 집회 같은데, 뭐 콘서트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막 뜨겁죠, 그냥 열기가. 네. 괜히 분위기에 한층 고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들뜨는 분위기에 예수님은 붙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셨어요.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게 바로 이 12절과 13절이에요. 엄청나게 막 뜨겁게 고조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터지는 거야.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도 흥분돼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전혀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산에 올라가실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시면서 뭐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의 본성에 잘 들어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뭔가 돼.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더와. 뭔가 크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뭔가 상당히 되어가고 있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그게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단칼로 헤어버리셨지. 찬물 확 끼얹어버리시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짧게 짧게.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는 기록을 조금 더 상세하게 했어요. 한번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을 뜻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의 12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렇게 그냥 확 취약해가지고 말했지만 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등산해보려고요?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죠? 여기서 산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 산에 올라가지고 한국의 저 산기도 철야 산기도 그것도 밤 새우면서 철야 산기도 갔다가 왔다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올라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나무 붙들고 뭐 소나무 몇 그루 뽑아왔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뭐 그러죠. 그죠? 몇 그루 왜 뽑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밤에 껌껌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붙들고 취하다 보니까 조그만 거 몇 그루 막 뽑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힘주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몇 그루 뽑았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나 하여간에 그래요. 이 철야 산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열두 제자를 세우셔야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남겼던 사람들이 바로 열두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런 신유, 그 같은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밝혔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면 이 열두 제자에게 돌리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열두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근데 이제 떠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열두 제자는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생 이 세상에 오셔서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시면서 30살까지 쭉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때였어요. 성도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몰려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두로와 시돈에서도 몰려오고 알려지고 있고 일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13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대충 짐작이 아니라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이게 바로 예수 당신이 하고 잘 되는 일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까요? 정말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절반, 안 아멘 절반.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30페이지 세 번역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나요? 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르면,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한 알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예, 일부러 강조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 엘리야는 특별한 어떤 기도 은사 받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사람인 엘리야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십니다. 기도 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뻐하신 뜻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선포하신 뜻은 순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라는 통로는 하나님 선포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안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선포하신, 보증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만드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혼잡한 분위기, 무리들이 만드는 거대한 탑 같은 그런 분위기,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나 그걸 버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데 어떨 때는 평생 가요. 사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문제 부딪치면 그거 안 하고 자꾸만 사람 파도 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거. 그냥 주님의 방법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있었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길로 갔다 오실 분? 없으시죠? 이미 말씀에 젊었을 때 그쪽 길로 가봤다가 예. 자 이제는 다들 바른 길로만 힘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 길로 다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decreed한 will이에요. 선포하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또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한테 기도할 제목이 뭐야 그러면 Nothing. Where? I have everything I need. 지가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손 벌리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거 없는데 정말요?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 이 정도로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 더 만족하고 살아야지 뭘 또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나님한테 받을 것만 저기 자꾸만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요 내놔요 이거로 생각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자체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통로를 정하신 줄로 깨달으심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자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고 아버지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게 되는 일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교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기쁨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사람도 맛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쁨의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고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축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를 어떨 때는 불필요한 수고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쥐어짜보십시오. 기도는 참 힘든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피곤만 하고 기도하는 건지 내 머릿속에서 지금 샤핑하고 온 건지 도대체 안 잡히는.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장래해 주신 약속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돌아보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게 없지 않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지금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많은 인파를 보지 마십시오.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주님은요, 다음에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보면은요,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대주제 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변경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요게 되도록 했는데 다른 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내가 정한 것으로 잠깐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오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는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예전에 제 20대 초반에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 웬일이야요? 어떻게 되신 일입니까? 예. 막 그래요. 처음에는 버벅거리면서 말도 더듬으면서. 예. 그래요. 전혀 어떤 그런 모습과는 일찍이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중학교 때서부터 아니면은 국민학생 때서부터 뜻을 정하고 이 길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같이 나누게 하시는 거,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신을 봐도 웃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웃긴다기보단 웃기는 거죠. 사실 사라가 약속을 받았을 때 웃었잖아요. 어떤 그런 웃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어떤 그런 목회자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각 성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나는 당연히 그런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일의 동역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기도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 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하심 속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있고 성도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그렇다고 서로 화내지 마시고 너와 나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아니 너와 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렇게 특별하게 받은 권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한번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믿어볼까? 재미없으면 안 믿어볼까? 그럴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있게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근데 묵상 연결되면서 이제 주일날 메시지도 어떻게 좀 일찍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구원 받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아,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구원 받는 자가 적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아,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문이 닫혀져 버려요. 이 문제는 시리어스한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해요. 나는 주님을 막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 기뻐요. 주님 기뻐요 하는데 주님은 너는 기뻤는데 나는 너 모른다. 문 닫혔다. 여기 심각해요. 성도님들. 제가 주일날 좀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깨어지는 게 있어요. 계속 깨어져요. 그거는 제가 좀 더 보겠고요. 자, 근데요. 바로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14절, 15절 보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이 주님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두 가지를 보기 원하세요. 하나는 함께 있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예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즘에 생활이 바쁘다고 성경 보는 시간 거의 없는 분들 계세요? 말씀은 그냥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는 거로만 생각되고 펼쳐지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가 되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매일 생활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디사이플링입니다. 제자가 성숙한 제자로 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예수 복음 증거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일에 그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제자는 다른 길을 갔죠. 운명, 완전히 그의 그 인생의 종국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 되게 교만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네. 영적인 이해력이 출중했나요? 아니요. 영적으로도 이해하는 거 되게 느렸거든요. 다. 네. 믿음은요?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도 아 예수님께서 오실까 답답하시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라고 하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믿음도 약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땠나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풀었나요? 아니면 난리쳤나요? 난리쳤어요. 더 흥분했어요. 오히려 막 실패는요. 실패는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도 그들 중에 가장 차분하고 치밀하고 머리가 있어 보였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돈깨를 차고 앉아가지고 계산했죠. 다른 사람들은 계산 치러야 그냥 문제만 나면 크게 흥분만 하고 불로 다 태워버릴까요?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편을 갈라가지고 이 사람은 오지 말게 하세요 예수님, 이 사람 우리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편만 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중에 차분하게 이렇게 신중한 척하는 게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떨어져 나갔어요. 유다는 결국 지옥 갔어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깨어짐이 있었어요. 유다는 깨어짐이 없었어요.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행하심 앞에서 그들은 다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점점 얼마나 자기들이 무능력한지, 얼마나 죄에 쉽게 동조하는 그런 체질인지, 얼마나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지 깨닫고 점점 그에 고민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반면 가룟 유다는 초지일관이었어요. 초지일관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의 임재 앞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가까이서 예수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어요. 깨어짐이 없어요. 마음에 동요됨이 없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쿨가에 항상 쿨한 척하고 그런 깨어짐이 없어요. 맨 끝에 결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산한 대로 해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깨어짐의 차이예요. 성도님 요즘에 깨어지고 계십니까? 깨지고 계셔야 돼요. 매일같이 깨지는 일이 있어야지 간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깨져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깨진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깨졌는데 그 다음엔 다시 다 붙었어. 나도 예수 믿어. 글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뜨리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나의 그 모습은 다 군더더기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게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누가 셀폰 뭐 울리니까는 주여 말씀하셔서 그랬다 그랬지. 그럼 집사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셔서. 성도님 아주 좀 신실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깨어짐의 차이가 없으면 예배자로서도 차이가 없어요. 예배자로서도 변화되지 못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깨어져야 예배자의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결정을 낼 때 내가 깨어짐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주님 부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성공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